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 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뒤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요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보도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동지이자 이웃과 친구로서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행병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적 지원 노력을 지지하지만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같은 종류의 지원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에 대해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와 핀란드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이 핀란드의 움직임은 외교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향후 군사기술과 기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기계획 WFP 사무총장은 국제적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흑해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차단을 풀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당 항구들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머지 세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있다면 해당 항구들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또 항구 차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몰도바와 같이 내륙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항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P 동신은 미국과 아세안 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아세안의 4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신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 일치된 의결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의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된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 한 명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휘이우의 법정에서는 이날 러시아 전차부대 소속 비단 시시마린 병장이 민간인 학살 혐의로 피고석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리 병장이 지난 2월 28일 민간인을 쏜 혐의를 인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시마리 병장은 이 영상에서 나는 발표를 명령받았다며 그에게 한 발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열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 북부와 평안도 북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5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과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병 사실이 공개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사키 대변인은 12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이 7번째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과 파트너와 공유하고 그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그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s you noted,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xt week, where he will continue strengthening.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 평가는 최근 북한의 공개 성명과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불안정한 행동과 일치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파트너, 동맹과 이런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물론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때 논의될 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병 사실을 확인한 북한에 백신 제공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he DPRK has repeatedly refused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We do not, the United States does not currently have plans.
이어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건 북한이 이런 종류의 원조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는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인도적 원조에는 단순히 백신만이 아닌 북한 내 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해당한다며 대신 그들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지만 미국의 공급분을 통한 백신 기부 계획은 현재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어제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력 발전 계획에 기초한 무력 시위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추정되는 열병 폭증 사태 속에서 내부 결석을 위한 긴장 조성 행위라는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12일 저녁 기습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한국 군 당국이 파악한 미사일 재원에 따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2일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사거리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특히 3발은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분 만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와 달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여주는 유도 기능 등이 있어 미한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무기체계를 처음 공개한 건 2019년 8월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가 발사되었습니다. 또 발사관 수에 따라 4, 5, 6연장 등 3종으로 나누어 개발 중인 사실이 2020년 10월 열병식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방사포 탄두에 건물 파괴용 미중 목적탄이나 확산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초대형 방사포는 전술핵 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유사해 섞어 쏘기를 할 수 있는 요격이 매우 힘든 무기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동하면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는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으로 막기 어렵다며 전술핵까지 탑재되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12일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입니다. 북한은 특히 같은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용 성격이 강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방사포를 평양 수도의 그 순항비행장에서 발사한 것도 좀 이례적이죠. 게다가 표적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쏜 겁니다. 방사포를 가지고 지금 긴장도를 확 고조시키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봐서는 북한은 지금 코로나에 따른 대내 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내에 좀 집중할 것 같은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열병 감염자 폭증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만들어놓은 국방력 발전 계획 시간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체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와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일환일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게 통제가 굉장히 어렵고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외부로 돌리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감염병 사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의 시간표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금 최대 비상방역 체제이기 때문에 도발이나 무력시 그다음에 국방력 현대보다 더 중요한 단기적인 현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정 부분 시간표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취재진들을 만나 북한의 감염병 상황이 향후 핵실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 측 리더의 판단 문제라며 엘리트 레벨과 주민사회와의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북한 사회니까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핵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계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현재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해 연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현재 북한에 대한 백신 공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국제구호단체, 보건단체들이 북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펼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의 백신을 할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코백스 AMC 대상국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에 그러하듯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코백스에 지원하는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 8개 나라에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저소득 AMC 대상국 92개 나라에 포함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며 미국이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백신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국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백신 접종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어제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함께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격상한다고 알린 북한은 열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에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료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한 명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열병 전파 시점으로 미뤄 지난달 평양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형 정치 행사가 감염 사태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 위원장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 겹치면서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을 동원해 무도회와 군중시위, 열병식 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발열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호흡기 감염병 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속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치료시설이라든지 산소발생기라든지 산소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서 하고 치료약제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내주는 부분들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의 신종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방역 체계가 완벽하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줄지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있지만 북한 측이 호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방역 지원 제안에 선뜻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오미크론 재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백신 냉동 보관 설비 등 북한의 인프라 미비, 백신 지원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어야 할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전염병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이유는 자체 해결을 위한 주민 결속용으로 중국식 봉쇄 정책에 의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 당국이 나서서 상황이 어떤지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신의 지도력을 믿어라라고 해서 들고 나가는 게 낫지 정보를 숨기면서 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굉장히 체제에 대한 큰 도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로 판단 가능하겠죠.
북한 전역에서 감염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 결국 외부 도움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이례적인 감염병 확산 실태 공개가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외부 사회 지원을 받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적어도 몇 달 또는 내년까지도 북한에서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한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은 외부 세계, 특히 서방 세계의 방역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 먼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서방 세계의 지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 센터장은 남북 방역 협력이 성사될 경우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대북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새 정부와 방역 협력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새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12일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전하고 이유와 한국 양자 관계는 훌륭하다며 EU와 한국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며 이 같은 가치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한국이 전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 수호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한국의 협력을 환영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북한 문제에 대한 새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기대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제 비확산 군축 체제의 온전한 보전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한국과 다른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6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무기 프로그램 강화 외에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전술 핵 운용을 위한 초대형 방사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12일 VOA에 북한이 올해 들어 16번째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의 일환으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정규화 혹은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그중 상당수가 북한의 핵 억지력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가 이제 자신들의 DNA의 일부임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 새 정부가 채택할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이날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입니다. 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 시위에 대해 자체 무기 프로그램 강화 외에 대내외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wanted to send a message that it doesn't matter if you try to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며 우리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북한의 시위라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 시위를 즉각 중대도발로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국민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미한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랜드 연구소의 숙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우려한다면 이번 무력 과시는 자신의 무능함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북한을 방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체제 생존 가능성과 연결된 핵 프로그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코로나 발병을 기회의 창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며 한국 등을 위협하는 한편 코로나 발병을 명분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호소하면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열망을 과시하고 도발하며 양보를 얻어내려는 해묵은 전략으로 회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 고위력 수소폭탄과 전술 핵무기 실험, 사거리를 늘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또 북한 무력 시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도 매우 강력한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북한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지 확신할 수 없다며 북한도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뒤에 윤석열 정부가 기조를 바꿀지 지켜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어 보이며 북한이 기꺼이 비핵화하면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좋은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달라지지 않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정점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상임 연구원은 초대형 방사포를 최대 사거리인 약 400km까지 쏘려면 고도를 90km로 올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KN-25가 이런 비행 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Lately have been going only about 50 or 60 kilometers up into the air.
벤의 선임 연구원은 또 KN-25는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이번에 세 발만 탐지된 것은 나머지 한 발이 발사 초기 실패해 한국 측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해당 미사일 체계의 불안전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력하던 북한이 전술 미사일 시험을 한 것에 주목하며 러시아가 미사일 부족으로 중국에 미사일을 요청한 것처럼 북한도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장거리 미사일이 소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도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 KN-25로 관측하며 전술핵 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Kim Jong-un has been speaking quite a lot about, and North Korea's state media has been speaking quite a lot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lately.
루이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당국은 계속 전술핵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며 로켓 설계와 북한의 성명 등을 고려하면 KN-25도 전술핵 무기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연구원도 이번 발사가 KN-25 유형의 시험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상적인 작전 훈련의 일환으로 기술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강조했습니다.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역량을 개선하고 차세대 요격기의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11일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청장은 미 하원 군사위 전략소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의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 GMD는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9월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에서 추진체를 점화하지 않고도 2단계 또는 3단계 방식에서 발사가 가능한 기술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요격미사일에 실린 요격체의 조기 발사를 허용해 전투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본토를 겨냥한 위협에 대응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청장은 2023 회계연도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전체 킬체인의 점진적 개선을 입증하는 요격 비행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청은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역량을 개선하고 차세대 요격기의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통신, 네트워크, 사격 통제 장치, 미사일 분야 등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재래식 미사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개선, 확장, 다양화하고 있으며 미 본토와 영내 미군, 동맹 파트너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핵탑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북한은 최근 몇 달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엘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이며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지역 방어를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7개로 이 중 2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과 한국에 전방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합동 긴급작전 요구소와 관련된 개발 노력은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했다며 미국이 지난 3월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완전 통합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존 쇼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핵미자들이 극초음속과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공격 전략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미 본토와 우리가 배치한 병력, 동맹 파트너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2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렇게 전하면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기 연도인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VOA가 입수한 법안에는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탈북난민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북난민 송환 관련 제재를 승인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북한 인권이라는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의 소나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상원에서 반드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계속되는 인권 침해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거부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오늘도 그리고 매일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존엄을 보호하는 일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기 의원 주도하에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상원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VOA에 김정은은 평화를 약속하기보단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며 고문하는 김정일의 업적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며 북한을 탈출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건 나에게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한 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1일 본회의에서 미한 동맹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 유지하고 있는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 영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며 동시에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고 미래의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타결된 협정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기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동맹국들의 공정하고 추가 실질적인 기여를 포함해 공평하고 호혜적인 분담 조치를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 한국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SMA 범주를 넘어 추가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협의를 동맹 강화의 기회로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결의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점점 더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도전은 국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력 투사, 역량과 강압적인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에 약속한 핵 확장 억지는 동맹관계의 건전성과 견고함, 효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과 태세가 확장 억지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실히 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스웨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추진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자국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무력 행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추진을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 주권적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현실화하는 경우 발트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고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11일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러시아의 침공이 유럽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줬고 스웨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 정부가 의회와 안보정책 점검을 개시했고 이러한 협의에 대한 보고서가 13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스웨덴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가입에 대한 북한의 지적에 대해 주권적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과 나토, 서방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무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독립적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공격은 유엔 헌장과 헬싱키 협약,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공약뿐 아니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 등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 무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고통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는 12일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으며 스웨덴도 오는 16일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의 발표 직후 매끄럽고 신속히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높은 수위로 경고해왔고 북한도 정부 공식 발언 등을 통해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과 검사,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 국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19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for our part,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19 billion to help countries fight COVID-19 all around the world.
이어 우리는 의약품과 산소, 검사 장비를 비롯해 여러 물품을 제공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제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5개국에 5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전달했으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와 협력해 5억 회분을 더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10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있으며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oday, we're at a new stage in fighting this pandemic, facing an evolving set of challenges. We have to double down on our efforts to get shots in people's arms.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새로운 단계에 있으며 진화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국가별, 지역사회별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백신과 추가 접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있어 안일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을 공유하고 백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속검사와 항바이러스 치료 확대를 위해 글로벌 펀드와 협력해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글로벌 보건기금에 추가로 2억 달러를 기부해 총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대유행을 통제하며 미래의 보건 위기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여 개도국들의 백신 자급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가한 이번 다자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 간 공조체제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금융 중개기금 창설 지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충분한 재원을 신속하게 동원해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코로나19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개최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발병을 처음 확인한 것은 백신 지원을 원한다는 변화 신호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투명성을 전제로 백신 공급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표 며칠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 씨 가족의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오랜 통치 행태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국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2일 BOA에 북한 정권이 국내 코로나 발병을 처음으로 확인한 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백신 수용을 모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may reflect an intent to change.
북한 정권이 현재 적극적으로 백신을 찾는 상황인지 아니면 상황이 충분히 악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백신을 얻기 위해 도움을 청하려는 징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비슷한 진단을 하며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미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입국과 일부 봉쇄 해제를 필요로 하는 인도적인 지원, 특히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wo can be offering humanitarian aid, in particular at this time vaccines.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 지도부가 앞서 중국산 등 여러 백신 제공을 거부한 사례를 지적하며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가 높은 미국산 백신을 얻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지원이 군대나 다른 곳으로 허비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투명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분배 감시와 백신이 취약계층에 도달하도록 보장할 방법이 있다면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그러나 같은 날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태라면서 특히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와 인권 위기에 대해 유엔의 보호 책임 R2P 원칙의 일부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지속해서 실패해 위기를 자초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개입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호 책임은 정부가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 범죄 등 4대 중대 범죄에 대해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무력, 인도적으로 개입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국제사회는 과거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무력 개입, 코소보에 대한 인도적 개입 등에 이 보호 책임을 적용했으며 여러 전문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명한 만큼 책임 추궁의 근거로 이 개입 원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12일 BOA에 보호 책임 원칙은 분명히 북한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경제적 박탈과 조직적인 권리 학대로부터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등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호 책임의 이론과 실질적인 이행엔 간극이 크다며 시리아 사태처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 등으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 코로나 첫 확진 발표는 팬데믹이 초국가적 보건 문제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는 자국민의 인간 안보를 최우선 의제로 삼지만 북한 정권은 정권 보존을 위해 주민들의 인간 안보와 인권을 제물로 삼는다며 그것이 북한이 작동하는 원리로 김씨 가족 체제 하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y normal country would place the human security of its own people at the top of the agenda, but this is a regime.
앞서 한국 국가안보실도 12일 안보 상황 점검 회의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코로나 관련 규제로 엄청난 고통과 식량난 등 주민들이 겪는 빈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무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의 생명에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고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종교 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세계 종교 난민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10여 개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의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중국 선전시에 선전 성결 개혁교회 신도 60여 명이 중국을 탈출해 한국 제주도로 이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한국 현지에 파견 나온 중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에 온 중국 선결 교인들은 지난 2년간 한국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어떤 조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1년 5월 13일 가톨릭교회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피격됩니다. 1978년 제264대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된 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들과는 달리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5월 13일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교황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교황을 쏜 사람은 23살의 터키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도소로 찾아가 그를 죽이려 했던 암살범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1930년 5월 13일 20세기를 대표하는 극지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6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인 난센은 여러 차례 북극 탐험으로 미지의 땅을 발굴했습니다. 1895년 4월 8일에는 당시로선 인간이 밟은 땅 중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인 지구 최북단 북위 86도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야생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숲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야생동물을 찾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7살 때인 1888년 52일간 썰매를 타고 최초로 그린란드의 만년설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횡단 중 만난 에스키모인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에스키모의 생활이란 저서를 1891년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탐험가로서의 삶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난세는 인권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난세는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로 잡혀간 독일군 포로를 풀려나게 했으며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난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극지 탐험가로 또 인권 외교사절로 큰 공을 세운 프리드쇼프 난센. 그는 1930년 5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